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이제 나눠보겠는데요. 이 본 시편은 아삽의 마스길, 이게 여러분 그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다 아시죠? 교훈적인 내용이고요. 아삽은 아주 그 찬양을 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삽의 마스길로서 애굽 시대에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백성들의 사실적 그 모습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보면 참 놀라운 시편이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리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 또 어떻게 복주고 계신가, 또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귀 기울이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실까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은 긴 시편이죠. 다만 강조점만을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본 시편 전체를 반드시, 저는 그 정말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가요, 읽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큰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좀 건너뛰어서요, 9절에서 10절을 볼게요.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이것은 에브라임이 전투에 나가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넓은 점 의미에서 에브라임은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행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누구겠어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순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힘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좀 의문이에요. 여쭙고 있는 거죠. 요 말씀을 우리 매기 목사님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지존자를 경노케 함으로 그를 배반하고 범죄하였도다. 또한 마음속으로 그들의 원하는 식물을 요청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셨겠느냐라고 말하도다. 이것은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볼 때 상당히 무신론적인, 아주 비판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신앙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볼까요?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요,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요 라는 구절에서 권세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천사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수종되는 그러한 피조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비판했단 말입니다. 이 교훈의 시편은 아래와 같은 다윗의 역사로 연결시킴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는데 70절로 72절입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다윗의 주요, 다윗의 자손이 되는 분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미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 79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본 시편은 하나의 기도문이죠. 여러분과 저뿐 아니라 대환란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아주 끔찍한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음악가 아삽이 지은 또 하나의 시편이고요. 아삽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윗을 돕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뭐 그런 표현을 하던데 그것도 참 일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본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하나의 예언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의 포위와 그 뒤에 이어지는 바벨론 포로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마카비 시대에는 이러한 정적이 있었어요.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대환란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말했던 그 성읍이 점령되고 그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코 파괴되지 않으리라고 말했던 성전이 파괴되었고 말이죠. 그 성읍은 물론 예루살렘이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성전 곧 성소는 중심지입니다. 시편의 이 부분이 레위기와 상응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곳의 주제는 성막과 그 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다루고 있는데 한번 2절을 보세요.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참 이것 보면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는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이 임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충실하게 전달하다가 불신을 받고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낙인 찍히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느냐 하는 거죠. 왜 고통이 있느냐?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 통치하에서 얼마나 끔찍한 고문과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때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물론 그러한 말에 직접적인 답을 하기가 뭐 원론적인 답이야 알고 있지만 좀 곤란한 경우가 많지요. 아마도 시편 기자와 동일한 질문을 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했습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나요? 메시아를 받아들였나요?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나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고 오늘날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저는 커다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거품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이들이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듯 나뉘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79편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8절을 보실까요? 주의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옛 허물을 기억지 마십시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잊어버리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13절 보실까요?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장차 임할 그 왕국에서는 그들의 슬픔과 눈물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므로 세세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함께 찬양 나누시고요. 계속해서 시편 80편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80편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시편들 가운데서 사고의 연속, 즉 예언적인 발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70인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80편을 70인경으로 보면 아시리아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일부 해석가들은 본 시편의 연대를 훨씬 후기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다윗과 동시대인 아삽의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 시편이 다윗 왕국 때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는 아삽의 시 영장으로 소살림 두세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는 백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름다운 백합의 시편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목자에게 그들을 다시 인도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시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 뭐 이스라엘의 목자란 뭐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뭐 다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전에 이미 유사한 양들과 목자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요 말씀은 아마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광야 여행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고 계신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렇게 쭉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군대 대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저는 그 대답이 민수기 2장 17절로 24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성막 주변에 각 지파들을 배치했을 때에 이 세 지파가 진행 순서에 있어서 언약궤 바로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언약궤는 광야를 통치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하나의 구심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그들을 한번 인도하셨듯이 다시 인도해 달라는 부르짖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뭐 요 내용이 한 세 번 정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것은 아마 이것이 합창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하죠. 4절을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흔히 눈물을 흘리며 빵을 함께 먹는 거죠. 고난의 눈물을 말합니다. 그 어느 민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만큼 고난받은 민족이 있나요? 아마 없지 않습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목자를 거부했기 때문 아닌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우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는 무리들 가운데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얼굴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속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거란 말씀이죠.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그 앞에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이 9절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이다 하는 겁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12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마치 포도나무를 옮겨 심듯이 하셨다면 뭐 열매도 맺게 하고 잘 그렇게 해주면 좋으실 걸 왜 그 민족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담을 허르시고 모든 자들이 열매를 따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7절을 보면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우편은 능력의 초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주님의 메시아 직분에 대하여 도전해 올 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두 번째 아이를 낳았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는 베냐민이었는데 라헬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낳은 어린 것을 보고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아이는 눈이 사랑스러운 라헬의 눈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 아이를 베논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고난의 아들로서 처음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언젠가 그분은 그 자리에서부터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겁니다. 18절을 보실까요?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요 18절을 매기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 이게 매기 목사님의 해석인데요. 참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합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아주 놀라운 시편이고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